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하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기도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옥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므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인데요. 우리 마중 식구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미움 대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일치를 심고, 믿음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주므로써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고 나누는 것, 곧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저를 내어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사라자매님의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사울도 아마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 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첫 마음을 가졌던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장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이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은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사건인데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네.
이번 전쟁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겠네요.
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네,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네.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어왔던 민족입니다. 암몬과의 갈등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존과 신앙적인 정체성을 위협한 하는 것이었죠.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맺혀있는 관계 그리고 네.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또는 침략하면서 또 그렇지만 그 속에서 피가 섞이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끌고 오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울의 지도력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부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암몬족 속의 나하스라는 이름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성격과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30만 명이나 몰려온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곳입니다.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욕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단순히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죠.
네, 오른쪽 눈은 전쟁에서 활을 쏘든지 방패를 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싸울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군사적으로 암몬을 대항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강건한 체력으로 뭐 두 눈이 잘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네.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하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의 조건을 수용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단결과 사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 네.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이 흥미롭네요. 야베스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작은 야베스 족속을 네.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언제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대하시고 공동체로 묶으신 그 원리를 네.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한테 임해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삼손이나 입다 같은 사사들에게서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저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당나귀 텃 특별로
네, 맞습니다.
1,000명을 죽였던 그 이야기가 네, 너무 정말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네.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사사기들이 이렇게 그 자주 사용되던 표현인데요. 전쟁에 임하는 지도자들에게 허락된 네.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주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또 이는 사울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30만 명이 왔는데 우리는 3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 전쟁은 기죽고 네. 또 합리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네. 싸움이니까 우리는 화친을 맺으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고 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울이 나아갑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렇죠. 안에서 네. 나올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보냅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전략을 사용하면서 새벽에 암몬 진영을 공격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두 사람도 함께 있지 못할 만큼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여호와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5절 오카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백성들은 이전에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하지만 사울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관용과 화합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사울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화합을 선택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경솔하게 사람을 처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실수들을 막아주죠. 왕으로서의 사울의 초기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보다는 공동체 화합을 우선시했습니다. 여기서 길갈로 돌아가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여호수아 4장에서 등장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름부음을 받는 언약을 하고 또 네. 이스라엘의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인 것 같다라고 모두에게 공표되고 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네. 그리고 마침내 길갈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도 결혼의 서약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약하고 네. 법적으로도 신고하고 네. 모든 증인들, 사람들 앞에서 언약하는 이런 몇 가지 단계를 네. 거치듯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도 몇 가지 단계들을, 과정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네. 볼 수 있고 마침내 길갈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제. 화목제는 보통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이 샬롬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화목함을 선포하는 네. 온 백성의 잔칫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그 즉위식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받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언약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길갈에서의 재헌신은 단순히 왕의 주기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왕정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냥 사울이 왕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다라는 약속을 길갈에서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결혼식 가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결혼의 증인이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이 결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부가 이 가정이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네. 있으십니다라는 그런 주례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소에 함께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저의 지도력이다라고 부모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가정 안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또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저도 사울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도 담대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두려움이 쌓일 때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하시기도 하고 뭐 네.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 저는 애들 앞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앞에서 하면 제 두려움이 애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사랑인데요.
그래서 네. 일단 방으로 들어가더라도 잠시 하나님 앞에 저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두려움에 질린 불안한 그런 눈동자를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잠깐 쉼표를 찍고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저의 것이 아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셔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잠시 자리를 방으로라도 피해서 네, 하나님 앞에 네, 저를
말씀 뵙죠. 들으면서 소음이 너의 길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막 소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큰 목소리가
네.
이게 확 확실하다라고 그쵸. 말하면 네. 글로만 우리가 딸려가는데 그 소음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네.
침묵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가 생각이
그때는
나네요.
제가 그렇다는 거를 보는 게 참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알아차림이라는
네, 너 두렵구나라는 거를 근데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하면 제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모르고
맞습니다.
네, 그냥 달리게 돼서
맞습니다.
저에게는 그 방법이 아이들하고 할 때 참 좋은 방법이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나의 모양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과정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사라자매님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경험이 있으신지 또 그럴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배워주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종종 제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뭐 사울처럼 왕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네. 책임이 있잖아요. 엄마로서 또 목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뭐 어떤 영역에 있든지 사실 네.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또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시면 이 온 인류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네.
이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했구나.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 나 자신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죄의 짐을 져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 주신 그 짊어져 주신 무게에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또 드는 것 같아요. 30만 네. 명이 밀려오는
그러니까요.
그 전쟁 앞에서 사울이 느껴야 했던 책임감 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책임감 앞에서 아, 나 너무 무거워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말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네.
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나나나 하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벗어버리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하게 또 책임지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아무 상관 없어지는
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다 함께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주옥하 집사님, 사라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기게 하심으로 왕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배우니 저의 마음이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 자신을 생각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연약함, 강함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연약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게 해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30만 대군이 몰려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계속 기다리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지고 더 무거운 것 같아서 하나님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중 식구들 긴 기다림과 고난 가운데 주님 격려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고 미움 속에 사랑을, 다툼 속에 평화를, 불신 속에 믿음을 심는 귀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사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세요. 자,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두 자매님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순이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제 취업을 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제 졸업을 했으니 일을 시작해야 돼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서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길 기도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소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친구와 함께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오랜만에 문화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집중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교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땅에 심고 반죽에 섞이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게 자라나서 또 발효되면 겨자씨에선 자라난 나무에서는 새가 날아와 깃들고 가루에 섞인 누룩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누룩과 같이 눈에 띄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확장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특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기득권자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이심과 동시에 생명보다 율법의 규칙만을 중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예수님을 비판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 모순점과 한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앞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의 말씀을 전하시자 이에 반감을 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들이 엿보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게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셨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고 있죠?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등급은 여인을 고쳐줬던 날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그때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걸 보면서 회당장이 문제를 삼았었죠. 자, 그런데 다시 안식일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니 그들의 의도가 눈에 훤히 보이죠.
그러게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시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들은 모든 판을 다 짜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들어갔던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마침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있죠?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수종병이 뭔가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건 복부에 물이 차서 붓는 병을 말해요. 기형적으로 몸의 한 부위가 부풀어 올라서 다른 장기들을 짓누르는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들어간 집에 하필 환자가 있었다는 건 그들이 일부러 환자를 집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지켜보려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깔아놓은 판을 보시고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당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안식일에 관련된 금지 규정이 39개가 있었어요. 이 규정 안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불법이다라고 규정해 놓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이라고 하면 율법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율법에는 없는 자기들만의 규정인 거죠. 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안식일을 보다 거룩하게 잘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규례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안식을 빼앗는 날이 되어버렸네요.
네, 맞아요. 안식일이 오히려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날이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모세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율법에서 정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율법에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었나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거든요. 지식인층에 해당하는 바리새인이나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글씨를 읽고 쓸 수 있었지만 일반 평민 대부분은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이용해서 율법과 장로의 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올가늠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해 왔었던 거예요.
글씨를 알지 못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일반 평민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율법의 내용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구분하여서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니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누가복음 1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예수님 말씀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라고 하고 있죠.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순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걸린 거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앞에서 설마 율법을 알긴 하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으니 오히려 망신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후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곧 즉시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규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규례보다 중요하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리 가축의 생명,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귀중하며 그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곧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자기들이 늘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안식일의 올바른 개념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확실히 배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초청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사소한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상석에 누가 앉을 건가 하는 문제였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었나 보네요.
네. 물론 뭐 다툼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서로 눈치 보면서 여기에서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해 있는가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수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참 유치해 보이네요. 그래도 명색에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을 텐데 자리를 놓고 눈치 싸움이나 하는 모습이 뭔가 한심하고 유치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유치한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디든 초청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듣게 되면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잔치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차라리 어느 자리에 앉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하고 계시나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저절로 영광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게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시고 계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잔치에서 어느 자리에 앉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알겠나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왜 갑자기 앉는 자리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순된 모습과 또 세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늘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갈망해 왔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 심지어 율법을 이용해서 무지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발 아래 두고 다른 이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빼앗아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안식일의 규례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노력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리를 내어주며 망신당하게 되는 사람처럼 결국은 부끄럽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잔치에서 어떤 자리에 앉는 게 지혜로운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본인께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본인이 걸어갈 길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게 일방적인 상식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목사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요?
마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낮은 자리를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잔치 자리에 적용해 본다면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 배운자들,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상석에 앉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잔치의 주인이 아랫자리로 내려가라라고 한다면 노력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내려가야만 했어요. 주인이 내려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겠죠. 자, 그렇게 자리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울까요?
생각만 해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에 차라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낮은 자리를 향해 낮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저번 주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자리에 앉는 게 좋은 건지를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가는 길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누가 높은 자리로 초청한다고 하고 있나요?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직접 올라와 앉으라고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직접 높은 자리에 앉도록 했다면 그 뒤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주인이 결정한 거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 본인이 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지 또 십자가를 향해 가는 발걸음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높이실 걸 믿으며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아주 아름답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방금 두 자매가 읽어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통 그리스도 창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높이실 걸 믿으며 기꺼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청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 저는 자와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왜 갚을 게 없는 자들을 초청한 게 복이 될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들이 갚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도 본인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결코 어리석거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길이 아닌 진정한 높임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낮은 자리를 향해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누구보다 높임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지 아멘은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위해 걸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악마가 살아가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네. 결국은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직접 높이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꺼이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미소자매는 어떤가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낮은 자리를 저는 우리 일상에서 적용해 본다면 약간 겸손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겸손함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저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결코 희생만 강요하고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진정한 높임을 받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높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